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방 가운데 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과 뜻을 모두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우리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큰 사랑의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10월 첫 주일 지난주일부터 97회계 연도를 시작하면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는 표를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신 것을 상고하였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온 한 율법사에게 주님께서 대답하신 말씀, 율법의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말은 모세오경과 선지자는 바로 선지서를 말하는 것인즉 구약 성경 전체의 두 가지 계명을 말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 사랑의 계명이 바로 성경 전체의 계명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바울사도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하여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만 이 계명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사랑 대신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찼다면 우리는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충만해야겠는데 사랑이 충만하려고 하면은 바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먼저 첫째로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하겠다는 뜻입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술 취함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온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행동이 비틀거리고 우리의 행동이 바르지 못할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의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하면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고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될 때에, 그때에라야 우리가 진정 이 사랑의 계명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없는 것을 아무리 원해도 남에게 나누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다면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였을 때는 부패하지 아니했으나 타락한 인간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고 썩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다 좋지 아니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21절에 보면 바울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너희는 성령으로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고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이 지배하지 않는다면 이런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방탕한 마음, 더러운 생각, 원수를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당을 짓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이 차고 있기 때문에 이 가득이 찬 옳지 아니한 일들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교육을 받는 것도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가지도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또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우리 인간이 만약에 배우는 것이 없고 인간의 두뇌가 백지 상태에 있다고 하면은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배워서 쌓고 쌓아서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본바탕이 죄의 본성으로 가득 차고 있는 이 본바탕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사도는 육체에 이런 좋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와 같은 육체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될 때에 반대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육체의 열매는 그런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성령님이 마음에 충만하여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될 때는 정반대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보면은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는 마당에서 마땅히 미워하고 저주하고 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마지막 기도가 바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순교를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면서 승천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라 하심으로 성령 성전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은 우연으로나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은 뿔뿔이 자기 고향으로 떠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내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였는데 한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열흘 동안 힘써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힘써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들 마음에 임하게 될 때에 그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미워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첫째로 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러면 내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습니까? 우리 인간은 창조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어서 걸어가던 인간들이 자동차를 만들어서 편하게 되고 자동차를 타는 인생들이 비행기를 만들어서 더 빠르고 쉽게 가게 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이 계속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것은 쉽고 발전적이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창조해 나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우주 만물 가운데 유독히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가?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로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우리 인간들로부터 하나님은 예배와 경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창조했다.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8장 11절에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는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려고 경배를 받으시려고 인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찬송과 경배와 기도와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 충만할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찬송하는 그곳에, 예배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셔서 우리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그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1월 1일 정초가 되어서 6남매, 7남매, 10남매 자손들이 다 아버지 어머니 계시는 곳에 와서 아버지 앞에 절을 하고 아버지 앞에 예물을 갖다 드릴 때에 만약에 그 중에 둘째, 셋째가 빠졌다 그러면 둘째, 셋째는 어디 갔느냐, 어디 몸이 아프냐, 왜 안 왔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빠지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어디 갔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때때로 우리들은 주일날이지만은 긴급한 사업의 약속이 있어서 바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을 포기하고 그 사업장으로 달려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섭섭해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치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와서 부모에게 절을 하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갖다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이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했는데, 이 사랑의 계명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님은 자식들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형제는 형제를, 이웃은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계명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형과 동생이 싸움을 해서 서로 원수처럼 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제일 마음에 슬퍼하시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할 때에, 그리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아내와 남편이 싫어질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아내와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에 내가 아내를 미워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남편을 미워하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와 남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님, 내 형제, 이웃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정성을 다하여 편지를 쓰고 그 편지와 함께 정성을 다하여 귀한 선물을 포장을 해서 보냈는데 그 선물을 받자 말자 쓰레기통에 갖다 버린다면 얼마나 그것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사실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하여 세상에 주시되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내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위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될 때에 이것은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계명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 충만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이 형제와 형제가 아내와 남편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라 그런 뜻입니다. 이걸 제쳐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으로 이웃을 우리 몸같이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예수님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 위에 오셨고 아래로 땅 위에 오셔서는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33년 가운데 마지막 3년 동안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땅 위에 오셔서 인간을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사랑을 했는가? 요한복음 13장 1절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들을 인간을 어떤 모양으로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섬김으로 예수님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오셔서 섬김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난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시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길 때에 얼마나 냄새가 나고 더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더러운 발을 다 닦아주시고 씻겨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김과 같이 너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종 지나가다 보면요, 특히 미국 아이들 아주 포동포동 살이 쪘고 아주 웃는 얼굴을 보면은 미국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자라날수록 미워지고, 아이 때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아이가 아니라도 정말 안아주고 싶고 귀여워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귀엽기 때문에만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귀여울 때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깨끗한 발을 씻겨준 것이 아니라 더러운 발을 씻겨주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손이 진흙탕에 들어가서 더러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내 손을 볼 때에 이 너무나 더러우니까 손대기 싫다고 그걸 버려두면, 하루 이틀 자기 손이지만은 더럽다고 버려두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사랑할 때는, 자기를 사랑할 때는 내 손이 더러워졌으면 더럽지만은 그걸 깨끗이 닦아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자기 몸을, 다른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손이 찢겨가지고 고름이 나고 썩어가고 있습니다. 아, 냄새나고 썩어진 것 손가락 필요 없다고 그냥 버려두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닦아주고 약을 바르고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볼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남편을 볼 때에 처음에는 사랑이 같지만 날이 갈수록 남편 보니까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고 곁에 가기도 싫다고 한다면 그거는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른 사람을, 내 이웃을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아무도 자기 몸, 자기 손가락이 병들었는데 잘라내버리고 없애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치료하고 싸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깨끗한 발을 씻겨주신 것이 아니라 더러운 발을 마치 자기 발처럼 아끼고 씻겨준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런 태도로 섬기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봉사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으로부터 봉사를 받는 일보다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겨주는 걸 말합니다. 냄새나는 것을 다 닦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때로는 남편과 아내가 냄새나는 더러운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병든 손가락처럼 찍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남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더러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무가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몸을 아끼듯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섬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섬기러 오셔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겸손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가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훌륭하고 가치 있고 똑똑하고 참으로 아름답기 때문에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존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높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사도는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내 몸처럼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사랑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내가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내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공급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희생을 해야 합니다. 내게 필요한 시간을 떼어내어서 시간을 내어야 하고, 몸을 들여서 섬겨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바쳐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할 때에 희생이 없으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이 없다면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희생이 없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위선이라는 말씀입니다. 희생하는 것이 없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뭐 다른 부모님들이 다 그렇지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참 부모란 무엇인가, 부모를 정의한다고 하면은 부모란 희생하는 사람이다. 그 말 외에 딴 말이 없습니다. 부모란 희생하는 사람이다. 남편이란 무엇인가, 부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다. 아내란 무엇인가,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것 없이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왜 다 수고합니까? 왜 우리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나아가서 고생고생을 합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은 남을 위하여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부족한 사람으로 그런 본을 보일 수 없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그 뜨거운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고, 내 형제와 자매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값없이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희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위선자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 큰 사랑의 계명, 성령 충만으로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주님을 섬길 때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기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